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예,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네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저희가 참 대하기에 쉽고 또 은혜를 받기에 쉬운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말씀들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출애굽기 지금 21장은 출애굽기 20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이죠.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21장서부터는 또 세세한 그 항목들, 하나님의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장 그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 율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관한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보호하느냐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곳을 정하여 줄 텐데 그곳으로 가서 도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곳이 이제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니까 이제 도피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레위 사람들 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열두 지파들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역을 가나안 땅 전역을 열두 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그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나누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나누어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여 살수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예를 들어서 함경도 지방에 살고, 그렇죠? 뭐 갓 지파는 저쪽 뭐 전라도 지방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강원도 지방에서 너희 대대로 그 땅에 살면서 모여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이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지역에만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이렇게 고루 분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 주제와는 큰 상관은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함께 모여서 한 지역에 모여서 그 어떤 신앙 공동체를 좀 형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중에는 또 이제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뭐 신앙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한 특정 지역에 모두가 다그 특정 교단 또는 특정 교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모여서 이렇게 부락을 형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나 이렇게 그런 순수한 동기 자체가 나빴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은 다 이렇게 분깃을 주시면서 각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도, 이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여 살도록 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적당히 분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돼서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그땅 내에서도 어떤 특정한 한 마을, 그 마을들의 레위 지파가 살도록, 그러니까 분산된 레위 지파가 곧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은 르우벤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 서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가 이제 화곡동에 속하죠. 화곡동은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들이 살도록 뭐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민수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범위를 4절에서 설정해 주시는데,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천 규빗을 이렇게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을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중에서 여섯 도시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도피 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각 지역에서 분산해서 이렇게 도시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여섯 도시를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사는 도시 중에 여섯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줄이 도시들 중에서 여섯 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그러니까 요르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이제 각각 세 도시들을 도피 도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도시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피성, 도피성 그렇게 부르지만 이제 정확한 명칭은 도피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Cities of Refug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들의 성벽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고대 도시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성벽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도피성 이렇게 불러도 이제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피 도시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목적은 여기에 10절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실수는 살인이죠. 사람을 죽였는데, 어쨌든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피 도시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어쨌든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를 판단해서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를 구제하도록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그 피해자 가족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들이 의도는 좋더라도 너무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멀리 있다면 내가 그 도피 도시까지 도달하는 사이에 피해자 가족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 도시들은 적당히 분산돼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이제 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한 군데만 지정하지 않고 지금 요르단의 동편과 서편에 세 개씩 해가지고 적당히 이제 분산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그 살인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하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가는 도중에 붙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둬야 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사실 제일 심각하게 보신 것이 제일 심각하게 보신 것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였어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더러워진다. 여기 여러분이 지금 민수기 35장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도피 도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땅 전체에 원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맞는데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마음의 그 생각과 의도가 어려서부터 악하게 되고 하면서 이 심판을 받을 지경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계속 여전히 악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지금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대표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겠다. 물론 하나님 온 우주에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이스라엘 그 땅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피가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랬고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깨끗해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분의 공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시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그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용납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행하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렸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지금 도피성의 지금 기본 개념인데요.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35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도피도시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중에서 여섯 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발적 살인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한 예를 지금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5장 16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쓸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쓸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살인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요. 19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이죠.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살인자는 하나님이 그냥 죽여도, 죽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근데 요 22절부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쓸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그 원한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우발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예를 또 신명기 19장 5절에서 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례죠. 판례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에다가 도피도시에 대한 규정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도피도시에 실제로 이제 그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도피도시로 들어갔을 때그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수기 35장에 25절부터 2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도피도시 안에 머물러야지, 뭐 내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일주일 휴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가족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 피해자 가족 중에서 누가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럼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피도시로 도피한 사람일지라도 할 말이 없다. 그건 정당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서 도피도시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을 주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성경은 우리와 별로 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고 또 교회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일컬어서 실체와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보여줬던 그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그림자에 해당하고 그것이 보여주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가 아주 대단히 참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성경에 대해서 좀 아직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 모든 제사제도, 성막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탁 꿰고 있어야만, 아, 이 히브리서가 뭘 말씀하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히브리인들. 왜냐면 히브리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신약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주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6장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제 18절에 있는 건데요. 18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망에 관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구절 자체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략하고 지금 같이 보고자 원하는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 여기 보니까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여기에 그 피난처가 레퓨지죠.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까지 살펴봤던 Cities of Refuge 할때그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난처로 도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피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일반 죄인이 다 들어갑니까? 살인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들어가는데 죄인 중에서도 지금 특별히 살인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살인자가 다 들어갔습니까? 어떤 살인자가 들어갔습니까? 예?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예,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예, 그렇게, 예,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도피성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도피성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살인자들이고, 예, 살인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 모르고, 그렇죠? 알지 못한 채, 고의성이 없는 채, 예, 그렇게 살인했던, 예, 그런, 예,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어떠시죠? 살인하셨나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우리의 이웃을 사실 뭐 살인한 사람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법칙, 선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할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갔어요. 짐승 죄가 없었습니다. 짐승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짐승 죄가 없었어요.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서 지금, 땅도 저주를 받고, 그렇죠?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대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거든요. 온 피조물이 지금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신음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중에 짐승들이 포함되겠죠. 짐승이 잘못해서, 짐승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셔서, 죽어 마땅한 건 맞는데, 죽이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구제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도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황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림자였고,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갈 때,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온전히 제거됐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갖다 바칠 때마다 그만큼에 해당하는 죄가 그냥 덮여져 있었던 것들이었죠. 그게 지금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덮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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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그분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한 번에 그분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모든 짐승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한 번에 끝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이 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황소 한 마리의 그 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황소의 피가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어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값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가 우리 한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담 이래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과 지금까지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게 될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죄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죄가 100년 동안만 용서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억 년까지만 용서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년 동안만 용서되는 정도의 그 사면을 받았다 이러면 100만 년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인류, 저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 모든 죄값에 해당하는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그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피값,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값이 영원하고 무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속죄의 그 진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지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그 순간에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아예 죄 덩어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죄 덩어리가 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실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 순간에 죄 덩어리가 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피를 받은 그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살인자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그 군중들 중에 사실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냐면 피를 복수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를 복수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 내가 내 생에 이 억울한 것을 내가 원수를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복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자기의 그 원통한 것을 복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그 최종적으로 복수하시는 게 지금 영원한 불모시잖아요. 영원한 불모.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복수하겠다는 하나님이 내가 복수하겠다는 이 말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그걸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복수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들이 죽는 방법 중에 대단히 끔찍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아주 끔찍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제 친혈족에 속한 사람, 친가족이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돌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설사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걸 내리칠 수 있겠어요? 이거 대단히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예. 기절할 때까지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쳐서 그 돌이 무덤이 되게 하는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독한 사람들이에요. 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자들 거룩히 구별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곳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분이 지금 피의 복수를 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 신명기 32장 25절에서 이분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청년과 처녀와 젖먹이와 백발 노인까지 멸하리로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라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피해 복수를 하는 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 이러한 이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고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게 만든 게 살해하고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피해 복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 도시로 들어가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인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살인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들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눈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것, 그때가 이 살인의 행위에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여호수아기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 도시에 도달했으면은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밝히 말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 도피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피를 복수하는 자가 와서 그 도시의 경계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일지라도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중에 함께 모여서 지금 경배하는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은 이미 도피도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도피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도피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큰 긍휼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그 피해 복수하는 자로부터, 그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도피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도시에 너무 쉽게 들어갔지만, 그 도피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 도피 도시로 아직까지 도피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피해 복수를 하는 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구령하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옥? 내가 지금 사는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지옥 가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또이 도피성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도피성으로 도망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저 시골 구석 찾기 힘든 곳에 한 곳에만 마련하지 않으시고, 요르단의 동편과 서편에 골고루 분산하심으로써 어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피해 복수하는 자가 따라잡기 이전에 그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마련해 놓으시면서 그 도피성에 도달하기에 까다롭게 정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으로 도달했을 때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미 그곳에 도달한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피해 복수자가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속히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참 감사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러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사의 고백을 좀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복수하시는 분, 피해 복수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시기 원하고, 이런 기회가 도피성으로 도피할 그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도피처를 주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 도피처를 주셔서, 우리가 숨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같은 그런 죽어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영원하고 안전한 그 도피처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주님 그저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이 뜨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애에 있어서 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온 생애에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만족이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정말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저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 주님, 그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 주님, 속한 시간 내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를 마쳤습니다.